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에 짓눌려 질식하여 사망한 후 증오와 인종주의 뉴스가 많습니다. 증오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나의 가족이나 우리 민족의 원수인데 미워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증오에 대한 가르침, 이나 교훈, 참 삼키기 힘들죠.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의 형 에서이지요, 혹은 에돔이라고 하는데, 에돔을 통해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기로 합니다. 먼저 놀라운 모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23장 7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는 네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이것은 굉장히 예상치 못한 말씀입니다. 어떤 점에서 예상치 못하는 말씀인가? 이 말씀을 한번 검토하고 이해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교훈이 되겠지요. 세 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에돔의 어원, 역사, 에돔의 거주지를 소개하겠고요. 두 번째는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에돔은 아담의 표상이다 라는 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에돔의 어원과 역사와 거주지. 이삭에게서 쌍둥이가 나기 전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계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두 형제, 야곱과 에서지요, 저들의 후손들 사이 영원한 갈등을 암시합니다. 먼저 나온 자는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여기서 붉고 붉다, 빨갛다라는 단어의 히브리 말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에서의 다른 이름이었죠.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 에돔의 후손들이 살게 될 거주지는 세일입니다. 창세기 36장 8절에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죠.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줍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남쪽을 배분받는 지파가 유다하고 베냐민인데, 이 지파들이 남쪽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 에돔이에요. 혹은 세일산입니다. 그건 여호수아 시대 이야기고, 모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신명기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6절.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히브리 발음 에돔의 헬라 발음이 이두메입니다. 이두메, 지금의 남부 팔레스타인 헤브론 지역입니다. 요르단 페트라 여행하신 분도 아시죠? 그 페트라하고 헤브론 그 중간 사이가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 혹은 에서의 후손들의 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땅은 나중에 다윗 왕에게 나중에 복속됩니다. 다윗이 이제 죽게 되자 솔로몬이 에돔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에돔이 솔로몬 밑에 들어갈 수가 있냐라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독립을 하고 또 다윗과 솔로몬 이 자신들을 억압하고 한그 역사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에 적대적이었습니다. 나중에 수백 년이 또 흘러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한 150년 때에 그 마카비 형제들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중에 한 사람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에돔이 정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이때 에돔 혹은 이둠의 사람들이 할례와 유대 율법을 지킨다면 그 자기들이 사는 성읍에서 살게 허락을 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카비 형제들이 이 에돔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강제 편입한 셈인데요. 그때까지 볼수 없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이전부터 이 에돔 사람들의 족보를 기록해 왔고, 더군다나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에돔의 왕은 폐위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에돔을 직접 다스리는 것이죠. 에돔이 유다에 혹은 이스라엘에 편입되는 족보도 있지만 또 에돔에 관한 이런 말도 있어요. 세기 27장 40절. 너는 에돔은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 야곱을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에서 혹은 에돔의 동생 야곱이, 즉 이스라엘이 형 에서 혹은 에돔의 굴레를 벗어 던져 줄 미래를 내다본 것입니다.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에돔이 솔로몬 통치에 반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2절. 무슨 뜻입니까? 에돔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굴레를 쓰고 종노릇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 그 반란이 성공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어느 한 시점에 독립 운동하다가 에돔 왕이 애굽으로 망명 생활도 하고 그 서바이브 하는 내용들이 다 있어요. 에돔은 분명히 솔로몬 말년에 독립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솔로몬 말년에 반역한 에돔은 야곱 시대 멍에를 떨쳐내는 에돔과 매치가 되는 기록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돔에 대해 사도 바울과 말라기가 한 발언 때문입니다. 선지자 말라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2절 3절.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 말라기의 말은 사도 바울의 유명한 로마서에도 인용이 됩니다.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는 것. 오케이, 이해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를 미워하는 것도 옳아요? 네, 아닙니다. 에서의 자손, 에돔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에서는 야곱을 미워할지언정, 야곱이 에서를 미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오를 증오로 대답하는 것은 상대방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에요. 에서가 야곱을 마지막으로 만나고 헤어지는 장면을 보십시오. 창세기 33장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러니까 가족 간, 형제 간의 증오는 영원해서는 안 돼요. 그 증오가 굽혀지지 않는 강철일 수 없습니다. 역사상 유대인들은 지구상의 그 어떤 민족보다 더 오랜 기간 인종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죄를 짓지 않도록 두 배, 세배 조심해 왔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사야의 표현을 빌면 우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서 43장 7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가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인류입니다. 우리 인류는 피부색, 신분의 차이, 다른 문화, 심지어 다른 신앙 고백과도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류입니다. 사람입니다.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전제는 인종이 다르다고 깔보거나 얕보는 태도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존엄성을 조롱하고 비하하고 뭉개는 짓입니다. 피부 색깔로 사람을 경시한다면 우리는 아론과 미리암의 죄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한테 구스 출신 아내가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피부색이 검습니다. 모세의 아내를 얕봤다? 피부가 까맣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최초로 기록된 피부색 편견 사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립니다. 오히려 우리는 솔로몬의 아가서 구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가서 1장 5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종차별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인종차별이라고 불평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바로잡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바로잡도록 모색해야 되겠죠. 구약성경은 이스라엘의 이웃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저들의 도덕적 실패 때문이지요. 그러나 결단코 그 민족성이나 피부 색깔 때문에 깔보지는 않습니다. 증오를 증오로 대답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의 수준 낮은 곳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 고백이 다르다고 이데올로기가 다르다고 경멸해서도 안 됩니다. 손양한 목사님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순교하신 우리 손양한 목사님 원수의 아들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이웃 동네 아이가 아들을 죽였건만 그 정호가 아들을 죽였건만 손양은 목사님은 정호와 싸우기로 하신 것이죠. 아들을 살해한 자를 양자로 삼았으니까요. 마틴 루트킹 주니어 목사님은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증오는 증오를 몰아낼 수 없고 오직 사랑만이 그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증오를 증오로 대답하는 것은 내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테러리스트의 수준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이죠. 나치 수준으로 프라우드 보이 수준으로 내려가는 저급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 어디에 독버섯처럼 정오가 자라는지 색출해야 합니다. 특히 미디어를 악용하는 리더들의 입술을 잘 봐야 합니다.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신명기 기록에 남게 된 것은 증오 억제에 엄청난 힘을 지금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랑곳하지 않고 증오의 세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가 세속 정치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증오만큼 쉬운 정치가 없거든요. 정적을 무너뜨리는데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아주 비열합니다. 그것이 옛날 유고슬라비아에서 슬로보단 밀로세비기라는 그 폭군이 있었죠. 대량 살상과 인종 청소를 한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1994년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일어난 대량 학살도 있습니다. 학살당한 종족 이름이 투찌족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을 바퀴벌레로 묘사했다고 합니다. 국영 미디어가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의 수십 명의 증오 설교자들이 하는 짓거리 말입니다. 요즘은 유튜브 미디어를 사용하죠. 거의 파라노이아 편집광과 테러 수준의 선동입니다. 히틀러와 쫄개들이 마스터한 기술인 것이죠. 인륜에 반하는 최악의 범죄 서곡이 히틀러 나치 시대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증오의 언어 혹은 미디어 혹은 그것을 악용하는 리더, 수백 년을 평화롭게 함께 살아온 서로 다른 신앙과 민족들 사이에 적대감을 조성할 수 있는 가공할 파괴적 무기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고약하게 지속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일본과 중국과 한국 사이에 정오를 발하는 언어는 결단코 인터넷에 올라와선 안 됩니다. 삭제하거나 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 의심할 수 없는 맹독성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반면에 우리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을 정오하지 말라고 가르침으로써 훌륭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미워하지 말라. 과거를 잊지 말되 과거에 포로되지 말라. 얽매이지 말라. 이런 경구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죠. 우리 성경도 말씀합니다. 코헬렛이라 불리우는 전도자가 있는데 전도서 3장 8절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꺼이 원수와는 싸웁니다. 싸우되 절대로 그 원수가 우리를 define, 규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처럼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악한 자들의 짓거리를 잘 살피고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선한 일에 집중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류의 아담의 도덕적 시야를 높이고 우리가 공유하는 세계를 redemption, 돈을 주고 사서라도 구입해야 할 가치를 지닌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로 에돔은 아담을 대표하는 상징이다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바댜는 이스라엘의 남쪽 이웃 나라에 관심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바댜 본문 14절, 15절을 보십시다. 14절까지는 에돔에 대한 심판 이야기입니다. 15절부터는 망국에 대한 심판의 일부로서 에돔을 이야기합니다. 오바댜는 에돔의 교만과 멸망을 만국의 교만과 멸망에 속하는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만국인의 교만함을 보시고 심판하실 것인데, 이에 에돔이 포함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들어보십시오. 히브리 말로 에돔 혹은 이돔이라는 단어는 인간, 사람, 인류라는 단어의 히브리 말이 뭔가 아시죠? 네, 아담입니다. 에돔과 아담은 철자가 똑같습니다. 모음만 틀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바댜스에서 에돔의 흥망성쇠는 일종의 비유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국인의 교만과 악함에 대해 심판하실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아담을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본문 3, 4절의 에돔의 교만은 아담의 교만입니다. 아담은 이스라엘이요 우리 인간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실제 에돔은 높은 산, 세일산 지역에 살았다고 하죠. 바위 틈에 거주합니다. 난공불락이에요. 외세의 침략에 거뜬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전쟁에서 자신만만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교만한 모습입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언젠가는 전쟁에 피하여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바댜는 에돔, 에스에 관한 경고입니다. 에돔이 성경에서 왜 중요한가?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8절에 에돔이 나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에돔과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왜 에돔, 신약적인 표현으로 이둠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 나옵니까? 본문 마지막 절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오바댜서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혹은 다스리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예수님은 시온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둠에 에돔, 에서 사람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는 말은 에서의 산을 다스리심입니다. 그 에돔 사람들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에돔과 에서 같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 섞여 살고 있습니다. 차별하거나 미워하거나 정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시온산 위에 우뚝 서셔서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릴 때 에돔 사람을 불러주시는 그 은총을, 그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고 참 나의 이웃 에돔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